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는 9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9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전통문에서 북남 당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그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의 제안에 호응한 데 환영한다면서 한국 측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앞서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이를 수락한 겁니다. 예정대로 9일 회담이 열리면 남북은 지난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고위당국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이란 내 5개 기업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불법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이란의 방위산업체 샤히드 바케리 산업그룹의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이란 정권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며 해외 무장세력과 테러조직, 인권유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최근 벌어진 이란 반정부 시위와 무관하다며 이란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란 시민들을 지지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최첨단 발사 체계를 갖춘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오늘 지난해 3월 중국 군 지도부가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서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관계자는 이번 항공모함의 완성에는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조 중인 새 항모는 8만 톤급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전투기 발진이 가능한 전사식 사출장치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옛 소련 항모를 개조해 만든 5만 5천 톤급 랴오닝함을 진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자국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6만 5천 톤급 002함을 건조해 올해 말 취역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어젯밤 카불 시내 바니니 지역의 시장에서 경찰이 주류와 마약 등 불법 판매를 단속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전날부터 시장에서 진행된 경찰 단속에 상인들이 항의 시위를 하면서 당시 경찰과 많은 민간인이 현장에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경찰관이 다수 포함됐고 경찰관 27명이 다쳤다. 라고 아프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최근 탈레반이나 IS 연계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의 난민 캠프에서 올해 4만 8천여 명의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 아동 구호 단체 Save the Children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난민 캠프 내 임신 중인 여성의 숫자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위생 상태가 열악한 천막에서 태어날 것이며 난민 캠프에는 신생아들에게 취약한 디프테리아나 홍역, 콜레라 등의 질병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난민 캠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최근 백악관 내부 사정 등을 폭로한 책을 발간할 예정인 출판사에 출판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은 4일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책을 발간할 예정인 헨리 홀트 앤드 컴퍼니 출판사에 출판과 공개, 배포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이 책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진술을 담고 있어 명예훼손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손해배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출판사 측은 어제 성명을 내고 해당 책이 국가적 담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출간일을 당초 9일에서 5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한다는 소한이었습니다. 작은 추위라는 이름으로만 보면 소한 다음 절기인 대한때가 가장 추워야 하는데요. 보통은 이 소한 무렵이 가장 춥다고 하지요. 따라서 소한 추위는 꼬다가도 한다.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다행히 한반도는 올해 소한 추위가 없었지만 세계 각지는 소한의 강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또다시 겨울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3명이 숨졌고요. 이탈리아 북부에선 폭설로 관광객 만여 명이 고립됐고 또 중국 중동부 지역 역시 폭설로 10명이 숨지고 주택 200여 채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이곳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도 동부를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위로 미국에서 11명이 숨지고 인근 바다의 상어가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강추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북반구의 이상 한파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하 11도를 보이고 있지만 바람이 많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6도 가까이 되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0도, 신의주는 영하 10도에서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함흥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카펜터스의 노래입니다. 노래를 들으며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회상하는 Yesterday Once More 함께 하시죠.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s when they played I'd sing along it made me Those were such happy times and not so long ago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But they're back again Just like a long lost friend All the songs I love so well Every sha-la-la-la Every woe-woe still shines Every shingle-ling-ling It's yesterday once more. Yesterday once mo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파키스탄 남부 해안에 두 번째 해외 군사기지를 짓는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실전 능력 강화를 인민해방군에 지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탄도미사일 개발과 운용에 관여한 이란 기업 5곳에 제재를 가했고요. 이어서 이란 반정부 시위에 중국 인권운동가들이 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군사기지를 짓는다고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파키스탄에 해군과 공군 합동기지를 건설한다고 워싱턴타임즈와 데일리콜러 등 미국 언론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인민해방군 대표단과 파키스탄 당국 간 회담에서 아라비아해에 인접한 파키스탄 남서부 지와니 반도에 기지를 짓기로 합의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아프리카 요지에 있는 작은 나라 지부티에서 첫 해외군사기지 운용을 시작했는데 이 해외기지 추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중국의 해외군사력 확장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게 아니죠.
네, 중국이 파키스탄에 두 번째 해외군사기지를 지을 것이라는 정보는 지난해 6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안보 현황 보고서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20년까지 미군의 버금가는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혁 작업을 소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4월 공표한 군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연합참모부 산하 해외작전국 운용 현황을 상세하게 짚었습니다.
네, 자, 중국군 연합참모부의 해외작전국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말 그대로 중국 밖에서 벌이는 군사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미 국방부는 당시 보고서에서 중국군 해외작전국의 운영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간 강도 높은 파병 활동을 중국으로부터 먼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 당사국들을 상대로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국 주변에서 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을 포함한 외부의 개입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중국군이 두 번째 해외 기지를 짓는다는 이 파키스탄 지와니 반도는 또 어떤 곳인가요?
지와니 반도는 이란과 인접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또 중국이 1대1로 경제협력 계획에 따라서 40년 동안 항만 운영권을 취득한 과다르항과도 이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인데요. 여기에 대형 군용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갖춰서 오는 7월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최근 이 빠르게 가까워지는 양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의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와중에 이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파키스탄은 대테러전에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당국이 수년 동안 이 테러 퇴치 노력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테러 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에 강하게 비난했었고요. 이어서 미국 당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집행 보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 파키스탄 지와니 반도에 중국군 기지를 짓는다는 보도에 대해서 당사국들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앞서 미 국방부가 파키스탄 내 중국군 기지 건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중국 외교부는 무책임한 억측이라고 일축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파키스탄 외무부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모하마드 파이살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 발전하는 것을 회방하려는 선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란 500억 달러 가까이 들어가는 경제협력 사업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21세기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1대1로 다자간 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근거가 없는 보도라는 겁니까?
이 지와니 반도에서 대형 항공기 이착륙 설비를 비롯해서 중국이 관여한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 두 나라 모두 부인하지 않는데요. 이게 군사적 목적은 아니라는 게 양측의 주장입니다.
네.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측은 지와니 반도 건설 사업을 지부티 군사기지와 연결짓는 보도는 중국의 위협론으로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은 연초부터 군사력 강화를 주창하고 있지요.
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중부전구 핵심 육군사단을 시찰하면서 실전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고 오늘 CCTV와 인민일보를 비롯한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시 주석이 전투복 차림으로 나왔는데요. 이 한국전쟁 기간 최대 격전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송쿠펑 전투를 언급하면서 이 과거에는 우리 중국군이 무기가 부족했지만 우리의 패기가 높았다면서 이제는 무기도 많아졌으니까 패기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네, 미 재무부가 어제 이란의 방위 산업체인 샤히드 바케리 산업그룹 산하의 5개 자회사를 상대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또 미국과 관할 지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자, 이란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시점에 나온 제재라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판매로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의 테러분자들의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란 정권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자신들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란 당국에 대한 추가 제재도 있을 전망이라고요.
네. 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관계자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포함한 신규 조치까지 고려 중이라고 BOA에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에서 진행 중인 반정부 시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민생고에 항의하는 이란 국민들의 시위가 하산 로하니 정권의 실정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배하는 신정체제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됐는데요. 이 진압병력과의 충돌로 최근 일주일 동안 최소한 21명이 숨졌습니다. 이 수도 테헤란에서만 450명 이상이 체포됐는데요. 이 진압 책임을 맡은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엊그제 사태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 상황은 잦아드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체포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엽니다. 미국의 요구로 열리는 회의인데요. 이 회의에서는 이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사태와 함께 지난 2015년 이란이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6개 국가 맺은 핵합의 이행 상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등 핵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았다면서 이 핵합의를 불인증했습니다.
네. 자, 현재 국제사회 관심은 이란 핵합의가 지속될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5년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대신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합의 이후에 관련 법규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을 선언한 지난해 10월 이후 90일 시한이 오는 15일, 그러니까 앞으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불인증하거나 아니면 재인증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불인증이 거듭되면 아예 핵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당사국들은 이 핵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구촌원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이란 반정부 시위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요?
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중국 내 국내외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 크게 공감하면서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봉기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부정적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미국과는 달리 이란에 대해서 이 당국 간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친이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건설총공사가 지난 3일 이란 정부와 35억 위안, 미국 돈으로 약 5억 4천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철도 협약을 체결했고요. 또 중국의 국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도 이란에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러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고 관련 대화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돌고 있는 중국 당국의 통제 지침을 보면요. 이 중국 관련 당국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접속 차단이나 심각할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는 강제 조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인터넷 활동이 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당국이 외국 뉴스 매체들과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는 방화벽을 우회해서 인터넷상에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체제 언론인인 가오유 씨의 경우 2018년 첫날을 맞아서 이란인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 경찰로부터 글을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인권운동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외에 사는 중국인들의 글은 좀 더 직설적인 것들이 많은데요. 이 핀란드에 사는 한 중국인은 이란인들이 지금 부정부패와 물가상승, 실업률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서 이란인들처럼 중국에서도 변화를 촉구하자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요. 또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 학자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인들이 독재와 중국 공산당에 맞서 일어날 수도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폭동과 물가 상승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시 체제로 많은 사람이 세뇌되고 있다면서 이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금의 시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대마초가 허용된 지역에서도 연방 검찰이 대마초 단속을 시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가 줄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연금의 시추와 관련해서 연방 내무부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군요.
네, 내무부가 어제 연금의 석유, 가스 시추 허용 구역을 이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 시추 허용 구역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네, 북극해와 서부 태평양, 동부 대서양 그리고 이 남부 걸프만 연안에 모두 26개 구역이 있는데요. 2019년과 2024년 사이 이 가운데 한 군데만 제외하고 가스 석유 시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시추 허용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곳은 알래스카 서쪽 알루시안 열도 근처입니다. 이 구역은 이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시절에 시추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연금의 시추를 엄격하게 제한했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행정명령을 내서 연금의 시추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미국산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시행할 방안이 처음 나온 겁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이외에도 지난해 통과시킨 세제 개편법에서 이 알래스카주 자연보호구역 내 시추를 허용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예상하시겠지만 관련 업계, 그러니까 이 가스나 석유, 시추 업계 쪽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네.
반면에 환경단체, 그리고 이 시추가 허용되는 구역에 연한 지역 정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역시 이 시추가 환경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시추 과정에서 이 원유가 대규모로 누출이 되면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걸프만에 있던 시추선에서 불이 나면서 11명이 숨지고요. 5개월 동안 원유 약 49억 배럴이 누출됐는데요. 이 사고로 미국 남부의 연안 환경이 좀 괴멸적인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때 이 사고 시추선을 고용했던 브리티시 페트롤룸, 이 BP 측이 해저 시추공에서 누출되는 원유를 막으려고 몇 달 동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랬었죠. 당시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이 원유 시추공을 틀어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플로리다주나 루이지애나주 등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큰 피해가 난 뒤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이 미국 남동부 연안 주정부들도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계획을 순조롭게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또 이를 막으려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메릴랜드, 델라웨어, 뉴저지주 등에서는 이 당 소속을 불문하고 주지사들이 모두 시추 허용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이미 소송 의사를 밝혔고요. 리스크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 주지사는 모두 공화당 소속인데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국방부도 이 계획이 탐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방부는 이 연근의 시추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나요?
네, 해군 함정이 미국 동남부 연안에서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이 연안에서 시추가 확대되면 이런 함정 훈련에 지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계획은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여론 수렴 작업을 거친 뒤에 최종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리화나라면 대마초를 말하는데요. 자, 어제 이 대마초와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미 전역 연방 검찰 책임자들에게 이 메모 형식으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이 대마초가 허용된 곳에서도 연방 검찰이 이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파는 사람을 단속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안에서는 여가용이나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팔거나 살 수 있는 지역들이 꽤 있죠.
그렇습니다. 여가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8개 주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가 일정한 조건 아래서 판매와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새해부터 이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 여가용 대마초가 합법화됐죠. 여가용 외에 이 통증 관리 목적으로 쓰는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지역은 훨씬 많은데요. 지금까지 29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가 이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 법률과 연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연방법은 대마초를 어떻게 허용하나요?
아닙니다. 연방법은 여전히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이 이 대마초를 금지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방 검찰이 대마초를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예.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연방 사법 당국이 이를 기소하거나 단속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션스 장관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네. 자, 이 대마초가 아직 불법인 지역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 캘리포니아 주같이 대마초가 합법인 곳에서는 이 세션스 장관이 이런 조처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관련 업계에서도 이 대마초가 합법화된 곳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는데요. 이 공화당 소속 이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이 세션스 장관의 지침을 비판하면서 이 지침을 장관이 고수할 경우에는 이 연방 검사장 인준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 미국에서는 연방 검사장을 상원이 인준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하면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이 연방 검사장 자리가 다수 공석인데요. 이 세션스 장관이 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 검사장 인준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법 당국이 대마초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재작년 그 대선 기간에는 이 연방 기관이 대마초 단속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그런 문제는 이제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담당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 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이 법 집행을 중요시한다면서 만일 사안이 중대하면 연방검찰이 대마초 관련 범죄를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여가용 대마초 허용을 두고 아직도 좀 논란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조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조처로 대마초 사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이 대마초 판매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지방정부가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지난해 감소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가 2016년과 비교해 약 1.8%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신차 판매량이 약 1,720만 대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승용차보다는 흔히 SUV라고 부르는 이 스포츠 유틸리티, 스포츠 다목적 차량이나 일반 트럭이 잘 팔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은 최근 몇 년 새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0년 전에 이 금융위기로 이 신차 판매가 확 줄었다가 이제 점점 경기가 회복되면서 판매량이 계속 증가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결국 7년 만에 지난해 증가세가 꺾인 겁니다.
네. 자, 승승장구하던 신차 판매량이 지난해 이렇게 주춤한 이유가 뭘까요?
네,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자동차의 내구성이 좋아진 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동차 대출 금리, 이게 기준 금리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 제도가 기준 금리를 올리면 이 자동차를 살 때 빌리는 돈에 붙는 이자도 함께 올라갑니다. 지난해 연준이 몇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동차 대출 금리는 차 판매량하고 반비례하는 겁니다.
네. 자,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이 호조를 보이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호황이면은 이걸 진정시키려고 보통 기준금리를 올리죠. 참고로 연준은 지난 연말에 미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5%가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2005년 이래 이 3% 성장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또 새해 들어서 세제 개편안이 본격화되면 경제가 호조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 자동차 내구성도 신차 판매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내구성이 좋아진다는 건 자동차가 고장이 잘 안 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차가 고장이 잘 안 나면 사람들이 새 차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겠죠. 자, 그럼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회사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해 12월 판매량으로만 따지면요.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시장 점유율이 약 19%로 1위입니다. 그 뒤로 포드가 2위,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3위, 다음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사 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관련 업계는 2018년에도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올해도 이 자동차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기름값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가도 신차 판매에 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휘발유 값이 오르면 새 차를 사는 걸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그럼 전 세계 신차 판매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신차가 약 9,350만 대가 팔려서 2016년과 비교해 볼 땐 1.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빌 위더스의 노래입니다. 그대와 나,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Just the Two of Us. 함께 하시죠.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o make those rainbows in my mind.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and I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We look for love, no time for tears. Wasted water's all that is, and it don't make no flowers grow. Good things might come to those who wait, but not for those who wait too late. We gotta go for all we know.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the crystal raindrops fall on the window down the hall, and it becomes the morning dew. And darling, when the morning comes and I see the morning sun, I want to be the on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미국 워싱턴 정가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치권은 새해에도 산적한 현안에 직면해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은 2018년 미국 정치권이 직면한 현안과 미국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아젠다를 둘러싼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마지막 날 인터넷 트위터에 영상으로 송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Today I am keeping another promise by nominating Judge Neil Gorsuch. We love our police.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2017년이 큰 성과가 있었던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닐 고서치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 허리케인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약화, 세금 개편안 통과 등을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신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실현해야 할 이른바 트럼프 아젠다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Together we're going to restore safety to our streets and peace to our communities.
대표적인 아젠다로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 국경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 근절을 축으로 하는 이민개혁, 기존 건강보험 대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 그리고 국방예산 확충을 위한 예산상한 조정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2018년 이 트럼프 아젠다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세제 개편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여타 현안 처리에서는 민주당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민주당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연방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 차는 현재 2석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현안에 있어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같은 핵심 의제에 있어 민주당과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해 각종 현안에 있어 초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란 문제와 북한 핵 문제.
신년 들어 미국 중앙정치권이 대처해야 할 과제로는 이란 문제와 북한 핵 문제 같은 외교 현안도 있습니다.
The Iranian regime supports terrorism and exports violence, bloodshed, and chaos across the Middle East.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맺어진 핵합의를 이란이 지키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방의회가 이란 핵합의 파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각종 핵 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 열핵무기 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 지향과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북한은 지난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전력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핵 문제도 미국 정치권이 신년에 직면한 가장 중요한 대외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미국 연방위원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핵심 대외 현안인 이란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연방의회 주도권을 둘러싼 한판 승부, 미국 중간선거.
신년 미국 중앙정치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로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오는 11월 6일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 3분의 1, 그리고 36개 주에서 주지사를 새로 뽑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집권 2년차에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로서 장차 행정부 국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연방의회는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판도가 뒤집어지면, 즉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At the end of the day, this entire race has been about dignity and respect.
지난해 12월 초에 치러진 엘라바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가 극적으로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를 눌렀습니다. 공화당 텃밭이었던 엘라바마주 선거 결과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분석할 수 있는 잣대로 평가됩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유리한 판도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각종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최대한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발판으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국정운영의 또 다른 복병, 러시아 스캔들.
2018년 미국 중앙정치권이 주시하는 문제는 바로 러시아 스캔들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연방의회가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도 연관돼 있어 폭발력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지난해 5월 전격적으로 해임해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사법 방해 혐의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We've been saying from day one there's been no evidence of Trump-Russia collusion and nothing in the indictment today changes that at all.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처럼 백악관은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조사를 통해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밝혀지거나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등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은 지금까지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선 당시 외교 자문역이었던 조지 파파도플러스 씨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수사 과정에서 연방수사국에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8년 미국 정치권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현안으로 중앙정치권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지난해 12월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그 존스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엘라바마주에서 공화당 후보를 꺾은 더그 존스 위원은 올해 만 63세로 엘라베마주 토박입니다. 존스 위원은 엘라베마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샌포드 대학 법률 전문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존스 위원은 한때 엘라바마주 연방 상원위원회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엘라바마주 북부 연방검사에 임명되면서 이름을 알립니다. 그런데 존스 위원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건 연방검사로 있으면서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인 쿠클럭스클랜 조직원 2명을 기소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존스 위원이 기소한 용의자들은 재판을 통해 단죄됐고 그는 이를 계기로 폭력에 맞서 싸운 검사란 인상을 줬습니다. 연방검사직에서 물러난 존스 위원은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해 8월 엘라바마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 7명을 누르고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존스 위원은 보궐선거 전 초반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엘라바마주가 공화당 텃밭인 데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로이 무어 전 주 대법원장이 현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무어 후보를 둘러싼 성추문 의혹을 폭로하면서 판세가 변합니다. 무어 후보 진영은 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를 계기로 결국 판세가 역전돼 간발의 차로 존스 후보가 이겼습니다. 존스 위원은 지난 1992년 이래 처음으로 엘라바마주에서 나온 민주당 출신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신년에 정식으로 상원의원 업무를 시작한 더그 존스 위원은 자신을 중도적인 민주당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원합니다. 존스 위원은 또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을 보호하고 엘라베마주 경제를 진흥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건강보험 문제 관련해서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지만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장합니다. 존스 위원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스 위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98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 엘라베마주 선거운동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8 정치 전망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최근 당선된 더그 존스 민주당 상원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어? 거짓말하지 마. 난 못 믿겠어. 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don't buy it. I don't buy it. I don't buy it. I don't buy it.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난 안 사지만 못 믿겠거나 안 믿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She said she barely studied for the exam, but I don't buy it. 그 사람은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했다는데 난 그 말 안 믿어. I don't buy anything he says.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도 못 믿겠어. He said he's too busy to help us. I don't buy it. 그 사람이 우리 돕기에 너무 바쁘다는데 못 믿겠어. I'm sorry. I just don't buy it.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 못 믿겠어요. I don't bu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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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북반구의 추위가 좀 물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디즈니의 만화 영화 프로즌, 겨울 왕국의 주제곡 준비했습니다. 이디나 멘젤이 부르는 Let It Go, 그냥 내버려둬 전해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죠.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oks like I'm the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 tried.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thoughts you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the storm rage on.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9년 1월 5일 오늘, 미국의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미국 국민은 모두 정부의 공정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이른바 패러디의 정책을 발표합니다.
We believe that all men have a right to equal justice under law and equal opportunity to share in the.
패러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그리고 사회 보장 확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한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트루먼은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이후 1948년 재선에 성공하게 되고 이듬해인 1949년 오늘 첫 연두교서에서 서민층을 위한 패러디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패러디 정책의 시행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과 가난에 지친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1957년 1월 5일 오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이른바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There is, however, a special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which I feel I should, even now,
아이젠하워 독트린이 발표된 계기는 수에즈 운하 때문이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 소유권은 영국에 있었습니다. 이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영국 측에 수에즈 운하를 넘겨줄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영국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영국과 이집트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고 이는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영국 편에 서게 된 반면 소련은 이집트를 돕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에 소련이 중동 지역에서 큰 세력을 차지할 것을 두려워한 미국이 1957년 오늘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중동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독트린이 발표되자 영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연합국은 더 큰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군대를 철수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은 중동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